사랑에는 필연적으로 광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광적인 것 속에는 필연적으로 약간의 그럴듯한 이유도 있는 법이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무언가를 다치게 하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구입니다. 사랑은 광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난 꼭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우리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보면 네. 이 속에 광적인 게 있구나.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예. 그 흥분과 열정 속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거 없이 또 사람은 또 어떻게 살까? 무섭지만.
네. 근데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오프닝이 니체의 말입니까?
아, 니체의 말이 좀 섞여 있고.
네.
그리고 그 리셸 미드라고 하는 작가의 말도 좀 섞여 있고. 이렇게 해서 섞인 글입니다.
자, 사랑이 듬뿍 담긴 고전 읽기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이번 주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티칸 박물관전에 청취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잭슨 5예요. I'll be there.
사랑의 열정을 그린 괴테의 초기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 작품은 끝으로 갈수록 막 무서워 이렇게 읽어졌어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남녀의 사랑 연애 소설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예. 그 정적인
네.
그만큼 순수한 불꽃으로 타올랐던 사랑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독자들은 지켜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
이 사랑의 파괴성에
네.
대한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럽의 젊은이들 특히 그 네. 자기 사랑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반향을 예. 일으켰죠.
아,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 고전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 사람 마음은 똑같아. 사랑하는 방식도 똑같아. 아파하는 것도 똑같아. 자, 베르테르만큼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청춘의 캐릭터가 또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네.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루면서
네.
함께 다루고 싶었던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은
거예요?
이제 그게 빠지게 됐지만
네.
이번 기회에 스탕달. 네. 스탕달의 적과 흑 속에 등장하는 줄리앙 소렐 같은 사람은 역시 이 베르테르에 비교해서 전혀 이제 뒤지지 않는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죠. 비천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이 도움이 돼가지고 어떤 시장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주인인 레날 부인이 30대 아주 대단한 미모의 부인이었어요.
네.
이 부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죠. 그러나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상류사의 맛을 보게 됐던 이 줄리앙 소넬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레날 부인이 그 결혼식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 줄리앙 소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폭로하게
네.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은 깨지게 됩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줄리앙 소렐은 레날 부인을 권총으로 쏘게 되고 살인미수로 그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형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 아주 격정적인 인간 인물들이 이제 여기 다 나오네요. 줄리안 소렐도 그렇고 레나드도 그렇고 그 속에서 얽히고 얽히는 예. 사랑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작품 속에서 아주 잘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유, 이 사랑 얘기 굉장히 많이 넘치는 건데 적과학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퀴즈 내드립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뒤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베르테르가 입었던 옷차림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베르테르가 로테를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입었던 옷은 어떤 차림이었을까요? 1번 푸른 코트에 노란 조끼, 2번은 갈색 코트에 빨간 조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드립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뒤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 소설 속에 베르테르가 입었던 그 옷차림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베르테르가 로테를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베르테르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보기 1번 푸른 코트에 노란 조끼, 2번 갈색 코트에 빨간 조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아, 낭독 들어갈게요. 오늘은 로테의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로테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베르테르가 마지막으로 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 봐야겠다.
근데 로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아직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격정적인 상봉이 일어나는 거죠.
예, 베르테르의 방문이 그저 불안하기만 한 로테입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와 둘이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책들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로테는 마음속으로 친구들이 와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 오지 말았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녀가 돌아왔고 친구는 둘 다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며 앉아있으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이내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옆으로 가서 미뉴에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베르테르의 옆에가 앉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안락의자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읽으실 것 없으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기 제 서랍 속에
하고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노래가 몇 편 들어있어요. 아직 그걸 읽지 못했는데 실은 당신이 직접 낭독하시는 걸 듣고 싶었어요. 그 이후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르테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 원고들을 꺼내왔습니다. 그걸 손에 들자 몸이 떨려왔고 그걸 들여다보자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하늘에 뜬 별이요. 그대는 서쪽 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구나. 찬란한 얼굴을 구름 속에 내밀어 보이며 장엄하게 언덕 위를 흘러가는구나. 그대는 거친 황야 그 어느 곳을 비추는가. 사나운 바람도 잠잠해지고 멀리서 속삭이는 시냇물 소리 들려오고 암벽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데 웅웅대는 밤벌레 소리 벌판 위에 그득하도다. 아름다운 별빛이여 그대는 어느 곳을 비추는가? 그대는 미소 지으며 떠나가 버리지만 물결은 즐거이 그대를 끌어안고 사랑스런 머리카락을 적셔주고 있구나. 잘 가거라 고요한 빛이여. 나타나라 너 오시안 영혼의 장엄한 빛이여. 그 빛이 이제 힘차게 나타나는구나. 헤어졌던 나의 옛 친구들이 다시 보인다. 흘러간 옛날처럼 로라 언덕 위에 다시 모였도다. 축축한 안개처럼 핑갈이 찾아오고 그 주위에 그의 용사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보라, 노래 부르는 저 음유 시인들을, 백발의 울린, 당당한 리노, 정다운 가수 알핀, 그리고 그대 나직이 탄식하는 미노나를. 친구들이여, 셀마의 언덕에서 축제가 열린 이후 그대들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때 우리는 노래를 겨루어 영예를 얻고자 하였으니 언덕 너머로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직이 살랑대는 풀잎이 나부끼듯이 그때 마침 아름다운 미노나의 모습이 나타났으니 아래로 내리뜬 두 눈엔 눈물이 가득하고 언덕으로부터 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은 한없이 나부꼈도다. 미노나의 사랑스런 목소리가 울리자 영웅들의 마음은 침울해졌노라. 그들은 노래에서 때로 살가래의 무덤을 보기도 하고 창백한 콜마의 음산한 집을 보기도 했기 때문이니라. 콜마. 조화로운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언덕 위에 홀로 버려졌노라. 살가르가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건만 사방에는 어두운 밤만이 밀려왔도다. 언덕 위에 홀로 앉은 콜마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오시안의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베르테르가 읽은 이 오시안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이 오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네. 이제 AD 3세기 경에
예.
영국의 음유신이면서 전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다가 1761년 네. 62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시인인 제임스 맥퍼슨이 이들 시들을 발견해서 편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핑갈이라고 하는 제목의 서사시로 출판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시가 이 Strong to Drunk이라고 네, 하는 예. 이 질풍노도 운동에 침체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제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아.
괴테도 이 시에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편집자가 만들어내는 이제 제2의 구성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르테르도 번역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롯데가 이 베르테르에게 이 오시안의 노래에 나오는 것들을 당신이 번역한 부분을 나에게 낭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이 오시안의 노래 속에 나오는 몇 가지를 이제 쭉 이렇게 낭송을 하게 되는데 그 낭송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 속에 나오는 노래들이 전부 다 격정적인 노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들으면서 둘이 감정적으로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데카메론 할 때 그 네. 갈레오토 공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이 갈레오토 공의 이야기 속에서 아더 왕의 왕비인 기네비오와 호수의 기사인 랜슬롯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더 이상 읽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도 몸을 덜덜덜 떨면서 키스하게 됐다. 이제 이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오시안의 노래가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 베르테르와 롯데의 격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롯데는 절제될 수밖에 없고 예. 베르테르는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되는 이러한 이제 격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최고조로 막 치닫네요.
그렇죠. 예.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시안의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 낭독을 하는 베르테르의 감정도 점점 각해지는, 격해지는 그 부분을 읽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구할 길이 없었다오.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서 나는 희미한 달빛 속에서 내 딸을 보고 있었소. 밤새도록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오. 바람소리 요란하고 세찬 비가 산허리를 내려치고 있었소. 아침이 되기 전에 딸의 목소리가 약해지더니 다우라는 암벽의 풀밭 사이에서 저녁바람처럼 죽어 사라졌다오. 슬픔에 쌓인 채 내 딸은 가버리고 이 아름인만 홀로 남겨놓았소. 전쟁터에서 강했던 내 힘도 사라지고 처녀들 사이에서의 내 자랑도 없어지고 말았구나. 산에서 폭풍우가 불어칠 때면, 북풍이 파도를 드높이 몰아칠 때면 나는 노후하는 바닷가에 앉아 저 끔찍한 암벽을 바라본다오. 기울어가는 달빛 속에 나는 종종 내 자식들의 망령을 보나니 그 아이들은 가련하게도 사이좋게 어울리며 가물가물 어스름 속을 배회하고 있다오.
로테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짓눌렀던 가슴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베르테르는 낭송하던 노래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 원고를 내던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테는 다른 한 손에 몸을 기대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인물들의 운명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로테의 팔에 닿아 있던 베르테르의 입술과 두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로테는 온몸을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빼려 했지만 마음의 고통과 동정하는 마음이 그녀를 마비시키며 납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흐느끼며 베르테르에게 계속 낭송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사와도 같은 목소리로 애원했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몸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원고를 집어들고 애끓는 마음으로 계속해 읽었습니다.
봄바람아,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가? 너는 아양을 떨면서 하늘의 이슬방울로 촉촉이 적셔주려 하노라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시들어갈 시간이 멀지 않고 내 입들을 떨쳐버릴 폭풍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니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갔던 나그네가 내일 다시 돌아와 이리저리 들판을 둘러보며 나를 찾겠지만 나를 다시 만나지는 못하리라.
이 노래의 힘찬 위력이 불행한 베르테르를 압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로테 앞에 몸을 던지더니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자기 눈과 이마에 비벼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는 베르테르가 뭘 하려는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테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슬픔에 젖은 채 그에게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타는 듯한 그들의 뺨과 뺨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순간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르테르는 두 팔로 로테를 품에 끌어안았으며 말을 더듬으며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베르테르 씨!
그녀는 몸을 돌리면서 숨 막힐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고귀한 감정에서 나온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금 외쳤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고 자기 품에 안고 있던 그녀를 풀어주고는 정신없이 그녀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테는 얼른 일어나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사랑과 분노로 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다시는 절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는 가련한 베르테르를 사랑으로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더니 급히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 막 끓어오르네요, 막. 예.
독자분들은 이 오시앙의 노래가 어떤 건지 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한 대목을 네. 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서 이 베르테르는 자기의 격정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서 롯데의 두 손을 잡고 자기의 눈과 이마를 비벼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롯데도 그 마음의 격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그의 손을 자기의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슬픔에 울죠. 젖게 되는 네.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의 그 오시안의 노래의 그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의 슬픔 속에 나오는 마지막 인용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바람아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가 너는 아양을 떨면서 하늘의 이슬 방울로 촉촉히 적셔주려 하노라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시들어 갈 시간이 멀지 않고 내 잎들을 떨쳐버릴 폭풍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니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갔던 나그네가 내일 다시 돌아와 이리저리 들판을 둘러보며 나를 찾겠지만 나는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
이 로테가 그러면 이걸 듣고서 베르테르의 심정을 이해를 했겠는데요?
뭔가가 같겠죠.
느낌이 오죠.
뭔가가 이게 그 심각하게 이제 전달이 됐겠죠. 그러나 어찌할 네. 수 없는 자기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이제 알고 그 해결책도 네.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무섭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도 이런 무서운 사랑이 계속 될까? 돼요? 선생님? 결혼을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거 결혼해본 사람은 모르지요.
안 해본 사람이 아나요?
결혼
그러면?
안 해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상성이 아닐 수 있겠죠.
결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가질 수 못해서.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갖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중간에 가졌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표정이 베르테르. 안 좋아.
베르테르라는 특별한 특이한 인간이기 때문에.
야, 아유 네. 특이한 인간하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내드릴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뒤에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베르테르가 입었던 옷차림이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베르테르가 입었던 그 옷은 로테를 만났을 때도 입었던 것이고 죽을 때도 이 옷을 입고 죽었습니다. 보기 1번. 푸른 코트에 노란색 조끼, 2번 갈색 코트에 빨간 조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리타 쿨리지예요. We are all alone.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일기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두레 출판사에서 나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에게 이렇게 키스를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베르테르는 또다시 편지를 써요. 죽기로 결심했다는 그 편지에 이어붙여서 이렇게 쭉 쓰는 건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나요?
제가 이제 그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읽었다 네네. 하더라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줄 또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여 난 이 옷을 입은 채로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다 성스러워진 옷이니까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께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관 위를 맴돌고 있답니다. 누구도 내 주머니를 뒤져서는 안 됩니다. 색 바랜 이 연분홍 리본은 내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 아이들에게 수천 번의 키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들은 늘 내 곁에 모여들곤 했었지요. 아,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단단히 매어져 있었던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을 함께 묻어주십시오. 내 생일날 당신이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탐냈던가요. 아, 그러나 내 인생길이 이곳으로 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알은 재어 있습니다. 12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럼 롯데, 롯데요. 안녕, 안녕. 이렇게 되죠?
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갖고 싶죠. 그 영문홍 리본.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아마 네,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예,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권총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라고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괴테 네. 친구였던 캐스트너에게 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캐스트너의 권총을 빌려간 예루살렘이 그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권총 얘기 예전에 화요일 낭독 부분에서 나왔을 거예요. 베르테르하고 알베르트가 권총을 놓고 얘기하는 장면, 그 낭독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맙니다.
베르테르가 보낸 어린 하인이 찾아왔을 때 로테는 너무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인이 알베르트에게 쪽지를 전하자 그는 침착하게 자기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권총을 내줘요. 그리고 하인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로테에게 마치 벼락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가서 그녀는 몸을 떨면서 권총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지만 그래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알베르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재촉하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로테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하인에게 그 불길한 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집을 나가자 그녀는 하던 일을 거두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갖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의 발치에 엎드려 어젯밤의 일과 자신의 잘못과 예감 등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남편에게 베르테르한테 가보라고 설득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무엇을 좀 물어보려고 왔다가 곧 가려 했지만 그냥 머물게 되어서 식사하는 동안 함께 이런저런 견딜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속이 없는 말을 짓거리기도 하며 자신을 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어린 하인이 권총을 가지고 베르테르에게 돌아왔습니다. 로테가 손수 권총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르테르는 황홀한 기분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고 하인에게 식사하러 가라고 한 다음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총은 당신의 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지를 털어냈군요. 당신의 손길이 닿았기에 나는 수없이 이 권총에 키스를 했답니다. 하늘의 정령이여, 그대는 내 결심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 로테여, 당신이 이 권총을 건네주었어요. 당신의 손에서 죽음을 받고자 그렇게 소망했었는데 이제 그걸 받은 겁니다. 하인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보았죠. 권총을 건네줄 때 당신은 몸을 떨면서 작별 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안녕이란 말 한마디 없으시다니. 나를 영원히 당신에게 붙잡아 맸던 그 순간 때문에 당신은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만 했나요? 로테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런 감동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 이토록 불타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미워하지는 않으리라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짐을 완전히 다 꾸리라 이르고 여러 가지 서류를 찢어버리고는 외출해서 남아있던 약간의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비가 내리는데도 다시 성문 앞을 지나 백작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훨씬 더 멀리까지 그 부근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밤이 깃들 무렵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빌헬름이여, 나는 마지막으로 들과 숲과 하늘을 바라보았네. 자네도 잘 지내기 바라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빌헬름, 어머니를 위로해 주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내 물건은 모두 정리해 놓았네. 그럼 잘 있게. 우리 저 세상에서 다시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로 하세요. 알베르트 씨, 난 당신에게 배은 망덕한 일을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 부부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당신들이 부디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알베르트, 알베르트요. 그 천사 같은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아, 이 로테가 좀 안타까워요. 분명히 알 텐데, 이상한 예감, 느낌 분명히
있었겠죠.
있을 텐데.
그 불안한 가운데서 이제 직접 그 이 남편의 권총을 하인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죠. 네.
전해주지 말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거 알면서 왜 얘기 들어줄까 이런 생각 자꾸 하죠.
예. 아우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면 아이고 안 돼.
그 여자분들은 또 이 드라마 보면서 시끄러워.
제 저희가 쓰잖아요. 주지 마 주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그렇죠. 저도 그랬죠. 아우 다 알면서 왜 주니 이러면서 읽게 됐는데 마음의 불안은 가득한데 참 이렇게 저렇게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 자살이 죄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셨잖아요.
죄악이죠. 유부녀에 대한 사랑도 죄악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괴테는 그 두 가지에 전부 다 이제 도전을 하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매우 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자살도 괴테의 이 나이 때의 괴테, 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그 가치관에 그 동조했던 괴테의 입장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사고, 그러니까. 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플라톤의 네. 새 생각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육체를 죽임으로써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죄악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사랑을 위해서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 사랑을 후세에 가서 나는 그대를 만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는 게 어찌 죄악일 수 있겠느냐. 죄악이 전에 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이제 이런 도전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에 나오는 베르테르의 옷차림이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베르테르가 로테를 만났을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죽을 때 입었던 옷차림은 어떤 것일까요? 보기 1번 푸른 코트에 노란색 조끼, 그리고 2번 갈색 코트에 빨간색 조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둘의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드립니다. 자, 이제 베르테르의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시각은 밤 11시. 생애 마지막 1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베르테르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내 영혼도 아주 고요합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따스함과 이러한 힘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로테요,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달아나듯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영원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다오. 그래, 너희 별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으리. 영원한 하느님인 너희들을, 그리고 나를 그분의 가슴에 품어주시리라. 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당신과 헤어져서 집 문을 나서면 저 별은 언제나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난 얼마나 황홀한 기분으로 저 별을 바라보곤 했던가.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저 별을 현재의 내 행복에 대한 증표로 성스러운 표지로 삼곤 했던가. 그런데 지금도, 아, 로테요, 당신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나를 애워싸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난 성스러운 당신의 손길이 닿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모두 탐욕스럽게 긁어모으지 않았던가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실루엣이요, 당신에게 이것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로테요, 부디 이를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루엣에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이나 키스를 했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도 집으로 돌아와서 수없이 눈길을 보내며 인사를 했지요.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짤막한 편지를 써서 내 시신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 묘지에는 들판을 향한 뒤쪽 구석에 보리수나무가 두 그루 서 있어요. 난 그곳에 잠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친구인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의 육신을 이 가련하고 불행한 자의 시신 곁에 묻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차라리 나는 어느 길가에나 어느 한적한 골짜기에 묻어주길 바라고 싶어요. 그러면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 색다른 내 묘석 앞에 축복을 내리면서 지나갈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한 방울쯤 눈물도 흘려주겠죠. 보십시오, 로테. 나는 이 차갑고 끔찍한 잔을 들고 죽음의 도취를 마시려 하면서도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잔을 건네주었으니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 이렇듯 냉정하게, 이렇듯 완고하게 죽음의 철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는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로테야,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아드릴 수만이 있다면 나는 용감히 기쁜 마음으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음을 통해 친구들에게 몇백 배의 새로운 생명의 불을 피워준다는 것은 소수의 숭고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죠. 로테어, 나는 이 옷을 입은 채로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다 성스러워진 옷이니까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께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 영혼이 이미 관 위를 맴돌고 있다오. 누구도 내 주머니를 뒤져서는 안 됩니다. 색바랜 이 연분홍 리본은 내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수천 번이라도 키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들은 늘 내 곁에 모여들곤 했었죠.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단단히 매어져 있었던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 함께 묻어주세요. 내 생일날 당신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얼마나 탐냈던가요. 아, 그러나 내 인생길이 이곳으로 통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알은 재어 있습니다. 12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럼 로테요. 안녕. 안녕.
저는 이 탕 하는 이 총소리와 함께 막 제 비명이 질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베르테르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뭐 이제 그 이후는 네. 뭐 더 이상 이제 재미없죠. 베르테르 주인공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베르트와 롯데는 이제 베르테르 장례식에 뭐 참가하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정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아, 이렇게 그 아픈 걸 못 견뎌 죽는 것일까? 왜 죽는 것일까? 다음 그러니까, 세상에 빨리 가서 얼른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아까
걸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네.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면
네.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자. 내세에서. 막 이런 희망이 있었겠죠.
예. 사실 이게 자살을 미화해가지고 이게 금서가 됐기도 했는데 재판본에서는 원작을 대폭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저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봤어요.
네.
베르테르가 오늘의 청춘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그 네. 대학교 가서 이제 그들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꼭 이제 학생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우리 나이라 그러면 네. 정말 뭘 하고,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네.
주저앉고 하는 이야기가 사랑을 해라, 사랑을. 사랑을 하고
네.
그 사랑의 그 이 달콤함과 모든 가능성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슬픔과 고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가 조금 공부했는데
네.
당장 취직이 안 된다. 그리고 취직은 됐는데 내가 원하던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손에 뭔가를 다 잡았는데 다 놓쳤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연연히 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마라.
네.
인생은 길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네.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지금은 오직
사랑.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네.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주 꽤 괜찮은 대답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베르테르의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오늘까지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사랑의 고전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도르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바티칸 박물관전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노란 조끼를 입고 그 위에 푸른 코트를 입었죠. 네.
푸른 코트에 노란 조끼였어요. 퀴즈 맞추신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운철 씨.
네.
아, 베르테르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괴로웠습니다. 자살해가지고.
아, 그래요. 낭독 고마웠고요.
네.
자, 선생님, 저희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죠.
네.
네, 마지막 곡으로는 들국화의 행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구원웅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